제7장 대표 권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활과 마음가짐.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침례를 받아야 함.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권위가 되는가를 거의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목적은 사람을 권위로 세우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어떻게 권위가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되는 길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부분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이므로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권위가 되는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요구가 합당치 않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직접 주님에게 말하기가 죄송스러워서 먼저 주님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먼저 주님의 승낙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즉시 답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간구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광 안에서의 권위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영광 안에서의 권위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다른 열 제자보다 더 높은 데 두려고 의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이 알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 것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으며 주님께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지위를 얻고자 요구했을 때 주님은 그러한 요구가 틀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주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사모하는 갈망도 틀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아야 할 침례를 받아야만이 내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만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단지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잔을 마시고 침례를 받아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도나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주님의 잔을 마시지 않고 주님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당신의 구함은 헛된 구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잔을 마시지 않고 주님의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권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지위와 권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지위와 권위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잔과 주의 침례를 받음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꽃을 꺾고 다시 그 꽃을 땅에 심었답시다. 그 아이는 금방 그곳이 화원이 되리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꽃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영광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잔과 침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제자들이 주의 잔을 마시지 않고 주의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며 또한 권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즉시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장래와 관계된 일만이 아니라 오늘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잔은 무엇인가? 주님의 잔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잔에는 다만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주의 앞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셔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잔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잔이 아직 일치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즉 잔은 잔이고 하나님의 뜻은 뜻으로 둘이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잔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준행해야 하며 그 뜻이 변케 되기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으로 순복해야만 했습니다. 잔은 필수적이나 항구적인 것도 아니며 일시적인 것입니다. 만약 잔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곧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잔을 마시는 것이라면 마시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실로 우리로 그분을 경배하게 합니다. 주님은 결코 그분의 말씀의 순서를 바꾸실 수 없습니다. 만약 바꾸어 구했다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잔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계속 알고자 하셨습니다. 잔과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일치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기도는 완전히 옳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세 차례 기도한 후에 잔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임을 알고서 동산 밖에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동산에서는 아직 잔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지만 동산 밖에서는 잔과 뜻이 하나가 되었고 이 잔은 전과 달리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영적인 공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가려 하실 때조차도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원함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보내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비록 중요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아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세상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지만 이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므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지 십자가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십자가 자체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못 박히신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자는 유동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고 다만 간접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하나님의 뜻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그분에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택한 것이지 십자가를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잔의 의미는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에 대한 그분의 순복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고 그분의 유일한 갈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주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는데 너희도 똑같이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전에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되돌려주면 이것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체면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고난받는 것과 주님의 일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주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잔은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것임을 알았지만 주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며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자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일 자체를 위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 곧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일에 달라붙어 일 안에 빠지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일을 끝까지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 자체만을 위해 일할 뿐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십자가도 포기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임을 알았을 때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너희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수 있느냐? 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잔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영광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엄중하고 커다란 일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가볍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아직 하나님의 뜻 안의 내용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십자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영원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읽을 때 반드시 이러한 영을 만져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이 땅에서의 주님의 순복의 최고봉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잔 위에 올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원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분이 순복하는 대상이었을 뿐 하나님의 잔은 그분이 순복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복하셨는데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체험 안에 가장 깊은 계시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깊은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로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몇 시간 전에 십자가의 역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나 고난받는 것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만일 누구든지 나를 가까이 하고 영광의 지위를 얻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보다 뛰어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래야만 나를 가까이 할 수 있고 내 좌편이나 우편에 앉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좌우편에 앉으려 한다면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침례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주님의 침례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받을 침례는 요단강의 침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받을 침례는 장래의 것으로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은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스팍스는 주의 해방이라는 책에서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해방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원함은 그분 자신을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답답함은 속박받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체현된 거룩해 된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육체에 의해 속박받으셨으니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풍성이 해방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 안에 너무나 제한되고 속박되었으므로 그 생명이 해방된다면 너무나 놀라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한 면에서 십자가는 속죄를 위한 것이고 또 한 면에서는 생명을 해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그분의 생명이 그 안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침례의 기본적이며 주된 의미가 생명을 해방하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될 때 이 생명은 불과 같이 이 땅을 불사른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침례의 결과는 불사르는 것과 같이 사람들로 분쟁하게 하고 땅에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사릅니다. 이 집과 저 집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며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며 불태워지지 않는 것과 불태워지는 것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속박에서 벗어나 밖으로 해방되어 나가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이 이르는 곳에는 평화가 없고 분쟁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사람들이 분쟁합니다. 이러한 침례를 받을 때 침례받지 않은 자와 즉시 구분이 생깁니다.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 것은 생명을 해방하고 사람들을 분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죽음이 먼저이고 생명의 해방이 나중인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나 침례의 결과는 사람에게 분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싸울 수 없고 오직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다른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침례는 죽음을 통해 껍질이 깨어지고 생명이 해방되는 것이므로 오늘날 우리도 겉사람을 파쇄해야만 속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해관항에 있을 때 우리는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생명이 해방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생명을 애워싸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겉사람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생명이 흘러나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밖에 껍질이 파쇄된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아주 쉽고 생명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 쉽게 흘러나갑니다. 밖에 껍질이 파쇄되지 않으면 생명이 안에 갇히게 되므로 사람의 영은 쉽게 해방되지 못하며 남에게 생명을 분배할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2절을 해석하는 것과 사람으로 생명을 만지게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다만 하나의 가르침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당신의 겉사람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생명을 흘러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겉껍질이 깨뜨려지면 사람과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마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갈라져야만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말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갈라질 때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이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껍질을 보존한다면 생명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껍질을 잃을 때 많은 열매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속과 생명을 해방하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한다고 오해할까봐 그분의 죽음뿐 아니라 그분의 침례도 언급하셨습니다. 구속의 일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죽음의 속죄 방면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생명을 해방하는 면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기서 십자가를 말할 때 다만 침례와 연관된 그분의 죽음의 방면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 방면의 죽음은 그분의 생명의 해방과 관련된 것이며 구속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침례를 받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밀이 갈라짐으로 많은 열매가 산출되는 것 같이 주님의 겉껍질이 깨어지고 생명이 해방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지고 부서짐으로 안에 생명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려 해도 겉사람이 부서지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은 해방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올 수 없다면 비록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가까이 앉아있을 수 있으나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없습니다. 침례의 결과는 불과 다툼입니다. 일단 이 생명이 흘러나오면 이 땅에는 평화가 없게 되고 오히려 다툼이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의해 나누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주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지자마자 곧 다른 길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대가를 지불한 자와 지불하지 않은 자,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않은 자, 시험을 거친 자와 거치지 못한 자 사이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님은 마치 나의 침례를 받은 결과를 너희가 담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의 좌우편에 앉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고자 하나 너희들이 오늘 나의 침례를 받은 결과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된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느냐. 나의 좌우편에 앉아 영광의 지위를 얻으려면 나의 잔과 나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 영광의 위치를 얻으려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잔을 마시고 그분의 침례를 받고 겉사람은 파쇄되고 생명은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너희는 먼저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침례를 받아야 비로소 영광 안에서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대답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주님께 구했지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아담의 족속은 다 똑같습니다. 주님은 조건을 말씀하셨고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좌우편에 앉으려면 반드시 주의 잔과 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아직도 그들에게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사람이 만일 그의 잔을 마시지 못하고 그의 침례를 받지 못하면 그의 좌우편에 앉을 수 없지만 설령 잔을 마시고 침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좌우편에 반드시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주님의 잔을 마시지 않고 그분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잔을 마시고 그분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다면 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잔을 마시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고 침례를 받으면 자격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표적에서 빗나간 질문을 할 수 있으나 주님은 틀린 대답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그분의 좌우편의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셨다면 이 두 자리는 과거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자리가 혹시 있을지 모르나 가장 좋은 이 두 자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차지하여 그들의 특별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주님의 이 길을 아무도 거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으므로 이 두 자리가 아직도 빈 자리로 있고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한 것은 주된 요점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권위가 되는 것은 주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것임. 주님은 이어서 권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물은 이 일을 알고 그들에게 분노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마치 몰래 주님께 물었지만 후에 다른 열 제자에게 들킨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여기에 전체 단락의 중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장래 영광에 관한 여러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들 두 사람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로 이끌어집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이것이 장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 속에 담겨있는 영은 장래의 영광에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소개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원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지도자와 집권자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는 권위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장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오늘날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관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다스리려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위대해지고자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의도나 권력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추구한다면 이방인들과 동일한 상태로 타락할 것입니다. 권위가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것은 없습니다. 공공연히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추악한 일입니다. 권위가 되려는 야망을 갖거나 거물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그분의 잔을 알고 그분의 침례로 기꺼이 침례받고자 하는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만약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침례를 받았다면 권위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길을 취하지 않은 채 여전히 목적지에 이르려 한다거나 뿌리도 없이 열매를 산출하려 한다면 헛되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각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파쇄되어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보다 크고자 하고 권세를 부리고자 한다면 나는 그를 이방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이방인의 영을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방인의 영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지 남을 다스리려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영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산에서 내려간 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으며 일의 필요도 채우지 못합니다. 무릇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권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세 잡으려는 자에게 권위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이방인의 영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욱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을 속박하여 그들로 말하지 못하게 하며 다만 자기 한 사람만 명령을 내리는 정치가가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권위를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러한 길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치적인 소환을 쓰는 정치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약간의 지위를 주지 않으면 반역을 일으킬까 염려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람을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다만 영에 속한 원칙에 따라서 영에 속한 길을 갈 수 있을 뿐 정치가의 길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충성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하며 주님 앞에서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스스로 자기를 세울 때는 결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42절에서 주님은 이방인 가운데 집권자와 권세를 부리려는 사람이 있으나 너희들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라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교회 가운데서 권위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 일을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 길이 없게 됩니다. 이방인은 지위로 사람을 다스리지만 교회는 영적인 생명에 의해 사람을 섬깁니다. 교회가 이방인들의 이러한 실행으로 오염되면 교회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방인과의 분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권위를 빼앗고 이익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이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위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함. 주님은 세 번 너희 중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 중에 권위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크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섬기고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는 권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두 가지 근거가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잔을 마시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야심 없이 다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한 면으로는 영적인 근거를 다른 모든 것보다 높임으로 주의 생명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 방면은 형제 자매 가운데에 권위가 되기를 원치 않고 겸손하여 다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권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큰 자로 세우실 것이며 그에게 권위를 맡기실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자들, 곧 형제 자매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으뜸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바꾸어 말해서 사람이 권위가 되려면 한 방면에서는 영적인 근거를 가져야 하며 또 다른 방면에서는 권위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와 관점을 가지며 권위를 갖기를 열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두 가지 점을 형제 자매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이 만약 첫 번째 영에 속한 근거가 없다면 두 번째의 겸손이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이 겸손할지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답하실 때 먼저는 첫 번째 근거로 그들을 다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근거를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에게 그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근거뿐 아니라 여전히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곧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가진 자들, 그들 자신은 부적당하고 역량이 없다는 것을 본 자들이 권위가 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큰 자와 으뜸으로 세우십니다. 권위가 되고자 한다면 잔을 마시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참으로 겸손해야 하며 자신을 담한 종이 되기에만 합당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말로만 자신을 남에게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겸손은 반드시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표 권위가 되려면 반드시 영에 속한 조건에 겸손의 조건을 더해야 합니다. 권위가 되는 조건은 자신이 합당치 않으며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것입니다. 다음의 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신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즉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쳐놓으신다는 것입니다. 20여 년 이상 사역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몰래 교만을 품었다면 언젠가는 그의 말에서 교만이 표현됩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그의 감추어진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일지라도 장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럴진데 교만한 사람이 당할 놀람과 당혹함은 겸손한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종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참으로 무익한 종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들을 치고 밭을 갈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야 하며 종의 위치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교만을 거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위해 말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안목을 받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권위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야심이 없고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일수록 주님 보시기에 더 유용합니다. 그 반면에 자기 자신을 높게 여기고 특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손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권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데서 지극히 높은 데로 올리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손을 내밀어 육체적인 권위를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시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역만이 권위의 근거입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사역이 있고 사역이 있어야만 섬김이 있으며 섬김이 있어야만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아진 생각에서 구원하시기를. 육체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강탈하려는 사람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못을 두려워하듯이 권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일이요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일이므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복의 길에서 곧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권위에 있지 않고 순복에 있으며 으뜸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종이 되는 데 있고 크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다윗은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권위를 세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권위가 되는 사람은 권위 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